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 New Community by the Holy Spirit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스터 산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리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가운데 온 세계를 공산주의로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약 70여 년 만에 공산주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가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키부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이름이 게더링 혹은 어셈블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이 키부츠라고 하는 농경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상당한 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변호사인 티오도르 헐츠라고 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시온리즘의 운동의 창시는 원래 정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이분이 유대인 철학자로서 오스트라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agricultural settlement in Palestine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키부츠 운동에 있어서 정신적인 시작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이 키부츠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곳곳마다 이 키부츠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족이 단체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회당인 스네가학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중앙에는 큰 식당이 있어서 공동으로 함께 아침 저녁 점심을 식사하고 이런 각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맡은 책임을 따라서 일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그 공동체에 계속 투자해서 이 키부츠를 늘려가는 이런 운동이 이스라엘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공동체 운영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생겨서 오늘날 2000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이 교회 운동이야말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진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ven our Lord Jesus Christ before his crucifixion on the cross he sai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땅 위에 오시고 난 다음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성령 공동체,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Apostle Paul said,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던 한 새로운 모임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이 교회는 오늘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였을 그때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2000년이 지나면서 문화가 달라지고 문명이 변화됨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원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였을 때 시작한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운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들은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공부하는데 아주 바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바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는 데 바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성경 공부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칠 제자훈련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 성서적 제자훈련, 성경 통독,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주님에게 향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이 성령 강림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터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미국을 시작할 때의 성경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물론 형식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서약이 오늘날 미국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 대륙에 영국에서 이민을 해온 역사는 1620년 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화란으로 건너갔다가 화란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103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적은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66일을 항해해서 생명을 내걸고 이 땅 위에 와서 그들이 이 미국을 건설해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와서 저 북쪽 뉴잉글랜드 지역을 개발해 나가면서 지금도 보스턴 근교에 가면은 플리머스 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의 1620년에 그들이 와서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던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원래 모형을 따라 만든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1620년에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세운 것이 학교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은 1636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1620년에 왔고 13년, 16년 뒤에 세워진 처음 학교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원래 하버드 칼리지를 세운 것은 누가 세웠느냐?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 영국에서 많은 이민이 오게 되는데 이들을 교육할 목사님이 필요하다, 목사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목사 양성기관으로 세운 대학이 존 하버드 칼리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책을 전부 다 기증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기증을 해서 하버드 칼리지를 세웠는데 그 대학이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대학이 되었습니다. 위튼 칼리지, 위튼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리랜드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Worldly Saint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로 청교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규칙, 생활 규칙 가운데 모든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하루에 성경을 두 번씩 읽어야 된다. 그런 규칙을 세웠습니다. Everyone should do exercise. Everyone should so exercise himself in reading the scriptures twice a day. 아침에 성경을 읽고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원칙이 다 없어졌겠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의 원리 위에 나라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중심적인 원리가 오늘날 미국으로 하여금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이라고 하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첫째 증거는, 첫째 특징은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는 많이 탈락된, 많이 변질된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런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으며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들은 성도의 교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They devoted themselves to fellowship.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도의 교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그 두터운 벽을 깨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신학부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태어난 곳은 지금 유고슬라비아 위쪽에 있는 그 지금 전쟁터인 크로에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 번은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화해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But can you embrace Serbian?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원수로 알고 있는 그 설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내가 껴안을 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No, I cannot. But as a follower of Christ, I think I should be able to. We ought to embrace our enemies as God has embraced us in Christ. 내 육신적으로는 원수를 포용할 수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수까지라도 용납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는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996년에 책을 썼는데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exclusion, and Embrac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원수까지라도 포용해야 되고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이 원수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원수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원수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가 참된 의미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진정한 교제가 없는 교회를 풍자하여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식당과 같다. 식당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깐 동안 음식을 먹고는 음식 먹을 때 즐기다가 뿔뿔이 헤어지고 알지도 못하고 헤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와서 즐겁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모르는 듯이 다 헤어지고 만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그렇게 반박하여 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남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함께 섬기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일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셔서 이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까지 나누어주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은 단기 선교, 오랫동안 훈련하던 것을 마치고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여덟 나라에 약 60여 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역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아직도 이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 하나가 구역 조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3개 구역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구역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고 구역의 식구들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6월 구역 예배에 가셔서 구역에 동참하시고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구역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회입니다. 연령별로 분리해놓은 선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나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성령님의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날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They shared the grace of Jesus Christ through the communion of our Lord Jesus Christ.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며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6번 성찬식을 가집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에버딘 대학의 신약학부 교수인 이분도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성찬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마셜, he said, There was the breaking of bread. This is Luke's term for what Apostle Paul calls the Lord's Supper.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성령행전을 가르쳐서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실한 의미에서 다른 교회의 모습에서 멀리 떠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6시에 1년 365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가정 집에서 일어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혼자 혹은 가족이 그룹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선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반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141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